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스디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지금 이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루스드라에서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몇 번에 걸친 사역의 내용이 나오고요. 각각의 사역들은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했는지, 세 번째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나옵니다. 지금 읽은 14장 8절부터 10절이 사도 바울이 했던 루스드라에서 감당했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상황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 8절에 나오는 상황 이전에 앞부분에서 비스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였죠. 별 열매가 없거나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오는 그러니까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사역을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도 마찬가지여서 앞부분에 있었던 이고니온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망을 오는, 도망치는 상황에서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럼 루스드라에서 만난 첫 번째 상황은 어땠는가?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루스드라의 상황은 앉은뱅이가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은 앉은뱅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상황들이 있었는데 조금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황을 이 한 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바울이 도피를 해서 왔더니만 앉은뱅이가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이 앉은뱅이가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 본문이 짧기 때문에 그냥 쓱 읽고 넘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한 구절 읽고 좀 생각해보고 한 구절 읽고 생각해보고 하면 그냥 넘어갈 때는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먼저 구절을 보면 첫 번째 했던 일이 나오는데 구절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은 뭘 했냐면 말을 했습니다. 뭐 단순한 잔소리를 하거나 시시껄렁한 뭐 잡담을 나눈 게 아니었겠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했던 일은 말씀 사역이죠.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 앉은뱅이가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앉은뱅이가 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선포한 것이고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말씀 사역을 했기 때문에 9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게 결과입니다. 말씀사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그 앉은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앉은뱅이가 원래 처음부터 믿음을 갖고 있었거나 선천적으로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나 이게 아니라 원래는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도 못하고 그냥 앉은뱅이로 태어나서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앉은뱅으로 있다가 일어날 수 있는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인지 어떤 정도의 믿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지껏 경험을 잘 보시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 사역 출발한 다음에 처음에 구브로에 갔죠.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게 회당입니다.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비스디 안디옥으로 갔죠. 거기서도 제일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회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쫓겨나서 이고니온 쫓겨나서 루스드라에 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어디로 갔느냐? 어디에서 말씀을 사역을 했느냐? 회당이 아닙니다. 이게 어디인지 장소가 명확하게 나와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회당이 아니라는 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 만약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 두 번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안진뱅이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아마 시장바닥이나 길바닥에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사람이 거렁뱅이였다면 뭐 구걸하고 있는 그곳 근처에서 말씀을 증거했겠죠. 여튼 분명한 건 회당에 들어갔다면 이 사람 말씀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회당에 못 들어가죠. 뿐만 아니라 불구자는 회당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를 회당으로 국한하거나 예전에 했던 것처럼 회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일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모습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진뱅이가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생긴 것이냐?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서 이제 이방인,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결심을 했죠. 그 결심한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결심을 하면서 깨닫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방인 밑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자신에게 주신 직분이 애당초 이방인에게 말씀 증거하라고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선교사 파송할 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말씀 선교하라고 보낸 거였거든요. 자기가 원래 감당해야 되는 일, 자기가 보냄받은 직분, 그것을 원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 나서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도 믿음을 갖게 되었고, 바울도 참 이방인에게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생겼고,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교했던, 말씀 증거했던 것은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면 여지껏 살아왔던 대로, 여지껏 사역했던 대로 관성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습성을 따라서 사역을 했더라면 이 안진뱅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냄받은 대로 직분을 감당해서 이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의 대부분은 바닷가에서, 광야에서, 들판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도 듣고, 여자들도 듣고, 절름발이도 듣고, 병든 자도 듣고, 귀신 들린 자들도 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다면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못 들어옵니다. 여자, 아이들 성전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께서 길바닥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바닥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들판이나 광야나 바닷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여자들과 아이들, 세리와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비슷한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뒤 10절에 보면 세부적인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사역한 내용이 나와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0절에 보면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를 합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사도 바울이 이제 안진뱅이를 향해서 병고침을, 치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서라 하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감당했던 첫 번째 사역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냄받았던 모습 그대로 이방인을 향해서, 안진뱅이를 향해서 첫 번째로는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그에게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본문 내용은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시 정돈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앞부분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역자는, 그리고 성도는 자신이 보냄받은 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보 천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IQ가 두 자리거나 아브라함이 배움이 모자라거나 너무 멍청해서 도대체 저런 돌대가리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사리 판단을 안 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게 결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자기에게 유익한지, 어떤 게 자기에게 더 편리한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무엇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인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행동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바울이 여러분 바보 천치가 아닌데 처음부터 왜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음에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그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조금 전할까? 이거 생각하다가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회당에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들이 있잖아요. 접촉점이 참 좋은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생각하고 판단을 해서 그게 예수님께도 복음에게도 가장 유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회당으로 들어갔겠죠. 사도 바울이 바보 천치라서 회당으로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처음에 회당으로 가고 길바닥으로 안 나갔을까요? 그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뚜렷한 열매가 없을 것처럼 보이니까 길바닥으로 안 나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도 바울이 회당을 선택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애당초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은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 중심으로 길바닥에 나가서 시장바닥에 나가서 말씀 전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바닥에 나가서 이방인들 대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별로 열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뚜렷한 열매가 없을 것 같고 너무 고단한 과정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몇 군데를 거쳐왔잖아요. 처음에 섬을 거쳐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 다음에 비시디 안디옥을 그 다음에 이고니온 끝이 울루스드라까지 왔는데 각각의 사역지에서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루스드라에서 첫 번째 사역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제일 좋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제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감당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이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조금 손해보는 길, 조금 더디 가는 길, 나에게 불편한 길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결과도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굴려서 판단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 맡겨주신 대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앉은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이 일어난 사건은 그냥 본질적으로 누구나 보면 다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과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을 일으키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은뱅이가 일어났죠. 근데 그와 똑같은 사건이 지금 루스드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자예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이 구원을 받은 기적을 경험한 앉은뱅이는 말씀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더 귀한 은혜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그 기적이 지금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루스드라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바울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목회자와 권사님과 성도들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예루살렘에 가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건 주님의 뜻이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 늘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루살렘이나 루스드라나 성전이나 기타 등등 신앙생활하는 부분에만 국한해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주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그리고 그 주님께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참 귀하고 좋은 열매가 맺혀졌죠. 모쪼록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혹은 직분을 감당할 때,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부분인지를 잘 찾아내고, 그래서 지금도 여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또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여서 때로는 조금 옆으로 비껴난 길들을 걸어가려 할 때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리석은 우리의 우둔함을 자꾸 사용하려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알려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또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로 신뢰하는 자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주님, 바울이 누렸던 은혜들이 우리 안에도 풍성히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종하는 자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